이제 오늘 우리가 그 7과 공부를 마치고, 공식적인 다락방 모임은 이제 그 이번 주로 끝나지만,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 다락방마다 좀 종강 모임을 해도 좋고요. 12월 성탄 전에 모여서 또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락방마다 우리 특별수역부흥에 꼭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번 하는 특별수역부흥에는 꼭 참여하는 것으로 그런 영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다락방에서 꼭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잘또그 챙겨주시고요. 우리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이 자리에서 우리 재직 회의가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교회적으로 또 함께 귀한 사역을 함께 또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연말 사역은 이제 특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성탄 축하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이어져서 있고요. 여러분들 순원들 중에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개적인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녀들 중에 입교할 수 있는 자녀들 그리고 유아 세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우리 새가족 뱅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락방 순원이 있는 다락방이야 뭐 당연히 참석하지만 없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참석하셔서 우리 오신 분들보다 게스트보다 호스트가 없으면 너무 민망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전체 나누게 됩니다. 함께 같이 보실까요? 느헤미야 6장 7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실 때꼭 예습을 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성경 본문이 여러분들 꼭 읽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들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읽기는 지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우선은 느헤미야서 6장을 여러분들이 전체 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은 이제 그 마지막 성벽 재건을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 챌린지. 그 느헤미야서 6장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외부의 공격. 지난주는 내부의 갈등이었죠. 오늘은 또 내부의 아 저기 외부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산발랄과 도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두 인물을 저주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공격이 좀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공격이 오늘 6장에서 이어지는데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살펴보시면 느헤미야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 첫 마디부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분 계신가요? 예? 끊임없이 안팎으로 시련과 도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적들이 공격해 오고 내부에서는 분열이 생겼으며 또한 갖가지 음모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비단 느헤미야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의 소원과 상관없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내몰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려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력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 나눈 부분이에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모함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격려해주며 공사를 진행하여 성벽을 쌓기 시작한 지 52일 만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는 어떤 고난이나 위험이 엄습해도 굴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감당한 결과요. 생업을 뒤로 한 채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백성들의 땀과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이 시간 각자가 처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 확신을 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자,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은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공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 예, 마지막 시험 또는 마지막 공격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 공격이 그 전에 있던 공격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원수의 최후의 발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최후의 발악. 요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발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느헤미야의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느헤미야의 지혜와 통찰력. 그래서 그 원수들의 음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거기에 이제 우리 이 7과의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와 통찰력. 또 여기 그 보기 할렐루야. 어디서 나오시는 갑자기야. 아니 여기 멀티 펄퍼스 룸이야. 왜 이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싸움이다라는 것.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에게는 싸움이 지속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에게 싸움은 지속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 이 7과에서의 그 흐름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싸움이다. 또는 끝없는 공격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오프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2번, 3번, 4번은 다 관찰 질문입니다. 관찰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에서 조금 적용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1번을 보면 150년간 무너진 상태로 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공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성문만 달면 되는 막바지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6장 1절. 성경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뭘 달지 못했어요? 문짝만 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9% 거의 완공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교제로 돌아와서 하지만 교제 대적들은 또다시 공격을 해오며 세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번 음모는 사장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어떤 공격인지 2번, 3번, 4번에서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번에서 다 해버리면은 2번, 3번, 4번에서 관찰할 게 없고 우선은 4장에서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공격이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 건축을 이루어 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4장의 공격인데 6장의 공격은 그 거기에 비해서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첫째 공통점은 같은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죠. 성벽 재건을. 4장에서와 6장에서의 차이는 4장에서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죠. 성벽 재건, 건축을 방해합니다.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고 6장에서는 느헤미야 개인을 공격합니다. 6장에서의 공격은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전략적이고요. 그리고 정교합니다. 아주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음모를 짜고 있는 것이 이제 6장에서의 공격인 것이에요. 자, 사실 그 지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1번에서 먼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데, 2번에 보면 이제 관찰이죠. 먼저 첫 번째 공격을 봅니다. 첫 번째 공격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을 중심으로 한 일당들의 교묘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만나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의 거듭된 음모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뭐 어떻게 하자? 서로 만나자. 자, 만나자. 만나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를 어떻게 하려 합니다? 해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첫 번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공격입니다. 느헤미야의 암살. 그 살짝 그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지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공격이지요. 자, 그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3절, 4절을 보세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몇 번이나? 네 번이나. 네 번이나.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 나는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네 번씩이나 계속해서 만나자고 이야기했지만 느헤미야는 저들의 음모를 알아차린 것이죠. 느헤미야는 저들의 음모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냉철한 통찰력을 가지고 저들의 음모에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내려갔다면 죽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공격이 느헤미야의 암살 시도고요. 자, 그게 안 됐습니다. 거기 안 넘어갔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공격은 3번을 보면 두 번째 공격은 느헤미야를 정치적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중상모략과 음해였습니다. 산발락은 평화회담 제의가 네 번이나 무산되자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계를 어떻게 간파해내고 있습니까?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느니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의 의미를 아시겠죠?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건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그 글에 자 봉하지 않은 편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 그 시대에서는요, 이런 유언비어와 소문이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였죠.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가면 느헤미야를 아무리 신뢰했어도 이것을 믿게 되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을 향해 페르시아 왕국을 향해 반란을 일으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편지에 담아 사람들로 하여금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유언비어, 헛소문, 거짓. 예, 그런 거죠. 참, 그때나 지금이나 참이그 악의 세력은요,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참, 여러분들,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그 사탄의 보편적인 그 공격 방법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유언비어. 그렇죠? 그래서 없는 일을 있도록 하는 것.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인터넷 악플 같은 건 사람을 완전 죽이는 거죠.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완전 그 인신공격하는 거고, 느헤미야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반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이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음모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9절에서 느헤미야의 그 반응은요, 대항은 당당히 저들의 음해를 밝히죠. 그렇죠?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요.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참그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 거 보시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공격은 이 음모, 그 유언비어,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그 공격, 여러분 그것이고요. 자, 세 번째 공격, 그것도 아직 안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면, 네, 4번에 세 번째 공격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한 인간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급급하여 거짓 예언대로 행했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 이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있습니까? 자, 10절에서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스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서로 피하자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후에 미헤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여기 밑줄을 그으셔야 돼.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이게 음모의 음모. 외소 안에 머물고, 외소라는 것이 성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 여호와의 전에 이제 그 거룩한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반드시 밤에 나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 요 공격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았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원수들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그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주면서 이제 저들이 죽이러 오기 때문에 숨자 그러는데 성전으로 가서 숨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의 전역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는 비난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된 유대 공동체의 유니티가 깨지게 되죠. 요세 번째 음모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위험한 음모죠. 참그뭐 말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스마야가 위험하니까 성전에 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피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피하면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12절에 보면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깨달은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참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자인데 거짓말로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세 가지 음모를 생각하세요. 첫째는 암살 시도. 두 번째는 유언비어, 느헤미야가 유다 왕이 된다는 거짓. 세 번째는 스마야,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범죄케 하는 유혹. 예, 요세 가지 유혹을 아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그렇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그 전략을 짰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한 것처럼 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무너뜨릴까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이세 가지 음모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 관찰을 하고 나면 사실 그 내용이 파악이 되죠. 내용이 파악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왜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는가? 사장의 공격은 어떤 공격이었다고요? 성벽 재건 건축의 공격이었는데 6장의 공격은 느헤미야 개인을 향한 공격입니다. 자, 왜 산발랏과 도비야가 전략을 바꿨는가?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끝났는데, 그렇지. 한 사람을 쓰러뜨리면 다 넘어가니까. 이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끝날 때쯤에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은 저들이 찾은 전략은 뭐냐면,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거거든요.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느헤미야가 시험에 빠지면 이 유대 공동체는 무너진다. 그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더를 넘어뜨리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1차적으로 리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요 1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바로 그것이지요. 사탄의 공격은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저들의 음모에 넘어갔다면 유대 공동체는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죽었거나 느헤미야가 범죄했거나 그렇죠? 느헤미야가 흔들렸다면 거의 다 세운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항상 리더를 공격합니다. 공동체의 리더. 공동체라고 하면은요, 1차적으로는 가정도 말할 수 있겠죠. 가정의 리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를 공격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보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순장님이 무너지면 다락방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차원에서 순원으로 있을 때보다 순장으로 있을 때더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순장이 한명 무너지면, 전에는 순원이었을 때는 순원 한 명이지만, 이제 순장이 한명 무너지면 그 밑에 순원들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공격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우리 순원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한명 무너질 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나요? 별로 안 친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영적인 프레셔가 있습니다. 영적인 프레셔가 있고, 우리 교회 같이 참 평안하고, 또 사역 중심적이고, 은혜로운 교회임에도, 사역의 짐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년 사역을 한 거죠.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기도 모임을 했기 때문에 5년 사역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반면 계속 이 프레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육체적으로 좀 지칠 때도 있고 리차지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몸이 조금씩 그 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40이 죄송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계신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예? 근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꼭그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리더 한 명이 무너질 때 얼마나 큰 파급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잘 파악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 요즘에 너무 힘든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수 있고 미국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더를 공격한다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에 보면 느헤미야는 대적의 음모를 꿰뚫어 볼수 있는 지략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사탄의 최후 공격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부분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를 얻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1, 2, 3, 4번에서는 관찰 질문인데, 5번에서는요, 이제 그 적용 질문이죠.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관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죠. 자, 그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지혜와 또 통찰력, 분별력이 특별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요, 현재 당신의 삶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와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딘가? 정말 당신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우리 순장님들 어떠세요? 어떤 부분에 분별력이 필요하세요? 그런 거 고민하는 거 계세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죠. 아이들 양육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데 정말 분별력이 필요하죠. 사역을 하는데 정말 통찰력이 필요하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요즘에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쉐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구해야 할 지혜는요,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난주 성경대학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지혜는요, 바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예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영역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만 이끌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일들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부분을 5번에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6번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완공이라는 감격스러운 역사적 성취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희생을 치렀지만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일의 시작과 중간,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구절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이를 이루시느니 행하시느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아시죠? 이 말씀 전에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 구절 더 드리면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이명철 집사님 어디 계신 거예요? 세가족 뱅켓? 하여튼 명철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명철을 구하는 잠언 3장 5절 6절.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니에미아가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해가고 있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편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편인가? 자,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 것과 맡기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한 가지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안 맡겼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잣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내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했다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 내 손에 잡고 있으면 평강이 아니라 불안이죠. 자, 그거를 얘기해 주시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운가?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좀 하나님께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베드로의 말처럼 이게 맡기시는 게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너무 본인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예민함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이렇게 좀 딱 이렇게 맡기는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는 그냥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이슈냐면 컨트롤 이슈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려고 손에 잡고 있으면은요, 이게 될 것도 안 되고 나는 죽지요. 근데 이제 그 컨트롤을 주님께로 옮겨 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시는 거죠. 참 이게 말은 쉽지만 잘 안 돼요. 어려운 거 아시죠? 이걸 잘 되시나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 주님께 다 맡겨야지 하면서도 또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 자꾸 이렇게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맡겼다가도 우리는 다시 잡죠. 그렇죠? 내려놨다가도 다시 캐치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자, 우리 순원들은 어떤가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맡기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우리 순장님들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왜잘안 되나,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디스커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께서 경험하신,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맡기고 나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응답, 마음의 그 변화, 또 심지어 주님께 맡기니까 내가 한 것보다 더잘 되는, 이런 역사, 여러분들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6번에서는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그런 쉐어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서, 5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 6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되, 자, 잊어버리기 전에 5번, 6번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마무리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아주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사탄의 가진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에 관한 것인데요. 네, 소명에 관한 것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끝에 뒤를 돌려서 그럴 때 영적으로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자, 이 마음이 흔들릴 때나 공격이 올때 마음을 정하여 새벽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도의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짧은 기도였지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증거지요. 삶이 분주하고 많은 어려움과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되지 않고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문제가 생기면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항상 먼저 기도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내가 먼저 뛰어다니는 게 순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일이 터지면 먼저 우리는 뛰어다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익혀야 할 크리스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다락방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2013년도를 마무리하고 2014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을 여기서 나누십시오. 요 7번에서. 자,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기도 제목, 예수님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스트레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그런 문제, 스스로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자라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7번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키자.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눌 기도 제목을요. 여러분 그 스트론들 지금 현재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너무 이렇게 그 슈퍼피셜한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말고 요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다면 The most important prayer request가 있다면 무엇인가? 예. 그런 시어링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진짜 2주 동안의 특사를 통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서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쉐어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를 보십시오. 고난은 제자의 배지다 예? 라는 보네프의 말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오히려 참된 제자의 흔적으로 여겨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갈 때까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근거 없는 비방 때문에 가슴 아리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에 대한 확신과 집중력 있는 기도가 뒷받침되면서 우리는 어떤 강풍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 풍랑 힘입어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더 지체하지 말고 인생의 전쟁터에 최고의 전략가이신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힘있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십시오. 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자, 이게 결론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1번에서 4번까지는 관찰 질문으로 이어지고 5번에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요. 6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예, 그분을 얘기하고 7번에서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쉐어링 하시면 그러면 이번 다락방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은혜롭게 또 마무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